VOA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북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6일과 27일 워싱턴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양측은 다양한 역내와 세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특별히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 모든 나라가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명백히 규탄하며 분쟁의 확대와 확전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이 인도적 지원과 민간인 생명 보호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그외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논의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과 왕 부장이 이틀에 걸쳐 7시간 이상 회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미중 양국이 서로의 차이를 관리하고 양국 국민과 세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협력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군과 군 사이의 채널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어제 왕이 부장과 만났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설리반 보좌관과 왕이 부장이 미중 양국 관계의 주요 현안과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양안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설리반 보좌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에 관해 논의했다며 타이완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설리반 보좌관과 왕이 부장은 전략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한편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을 위해 협력하는 등 추가적으로 고위급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언론들은 다음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의 지하 표적 150곳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 등 언론은 이스라엘 군 성명을 인용해 이스라엘 전투기가 오늘 가자지구 내에서 공습을 단행했으며 테러 터널과 지하 전투 공간, 지하 기반 시설 등이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광범위한 터널이 구축돼 있어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벌이는 데 난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에는 100대 이상의 전투기가 동원됐으며 공습은 어제 저녁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으로 여러 명의 하마스 테러리스트가 사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공중전 책임자인 아셈 아부 라카바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제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부 라카바는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아부 라카바가 하마스의 무인기와 패러글라이더, 공중탐지, 공중방어 책임자였다고 밝혔습니다. 18명을 살해한 미국 메인주 총기 난사 용의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메인주 공공안전국은 어제 기자들에게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경찰의 추적을 받던 용의자 로버트 카드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카드의 시신은 이날 오후 7시 45분경 사건 현장에서 10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신에서 총상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카드가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앞서 카드는 지난 25일 메인주 루이스턴의 볼링장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켜 18명을 살해하고 13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카드는 미 방위군에서 훈련받은 총기 교관 출신이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2주 동안 정신건강시설에 수용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도주한 카드를 쫓기 위해 경찰은 수백 명의 경찰력을 동원하고 시민들에게 집에 머물고 상점들도 문을 닫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 학교들은 휴교에 들어갔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최고는 13에서 2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m입니다. 뷰에 뉴스입니다.
클래식 음악은 기억력과 집중력 높이고 스트레스 낮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공부하는 아이의 방이나 집중이 필요한 어떤 작업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화실에 잔잔하게 클래식 음악 틀어놓은 경우 본 적이 있으실까요? 클래식 음악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어떤 연구는 클래식 음악을 듣기 위해서 그 기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면서 클래식 음악을 즐기면 누릴 수 있는 여러 혜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클래식 음악여행은 음악을 듣기만 해도 뇌가 빠르게 움직여서 기억력 또 집중력을 좋게 한다는 이른바 모차르트 이펙트 음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이 널리 이용한다는 애플 뮤직에도 올라있는 모차르트 이펙트 음악 목록에서 골랐는데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쾌헬 번호 467의 2악장 안단테입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 머레이 페라이어 연주,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쾌헬 번호 467의 2악장 안단테를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또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편해지셨습니까?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까요? 음악을 들으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높아져서 일의 능률 높인다는 그 클래식 음악 작품만 모아놓은 모차르트 이펙트 목록에서 골라본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이었습니다. 이 모차르트 이펙트라는 것을 널리 활용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의 수술실이랍니다. 드라마나 영화에도 가끔 의사가 수술에 들어가면서 음악을 틀어주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수술실에서 클래식 음악을 잔잔하게 조용하게 틀어놨더니 환자가 덜 불안해하고 수술의 정확도 또 속도가 높아지고 환자의 회복도 빠르더라라는 결과 연구도 있어서 눈여겨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의사들이 듣는 음악은 뭐 인기 있는 팝송에 재즈, 힙합, 뭐 클래식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관련 연구가 확인한 수술실에서 바람직한 그 수술 효과를 높이는 음악은 적당한 높이, 빠르지 않은 박자의 잔잔한 음악이고요. 특히 모차르트, 바흐 음악이었답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음악으로 베토벤의 7번과 8번 교향곡 그리고 하이든의 음악을 소개한 목록도 있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이고요.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루드비 반 베토벤의 교향곡 8번 F장조 이어드립니다. 작품 번호는 93이고요.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이콘브리오 빠르고 명랑하게라는 지시입니다. 조지 스테리 지휘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주말 음악 여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8번 교향곡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이콘브리오, 조지 스제리 지휘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현대 작곡가 음악입니다. 1913년에 태어나서 1996년에 타계한 모튼 굴드라는 이름의 작곡가인데요. 1930년대, 그러니까 10대 말부터 뉴욕에서 전문 피아니스트로 작곡가로 활동했고요. 여러 방송국의 악단을 이끌었고 광고음악, 영화음악, 드라마음악, 또 브로드웨이 뮤지컬 음악의 작곡가로, 또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로도 왕성하게 활동했던 미국의 음악가입니다. 1995년에는 퓰리처상 받았고요. 1966년에는 그래미상도 받았습니다. 자, 들으실 곡은 모튼 굴드가 1943년에 만든 아메리칸 살루트입니다. 미국 찬가라는 곡인데요. 남북전쟁 시대의 노래이고 또 2차 세계대전에서는 미군의 사기를 높이는 군가로도 유명했던 행진곡 선율이 잔잔하게 깔려 있습니다. 아서 피들러가 이끈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미국 찬가 아메리칸 살루트 전해드립니다. 클래식 고전음악을 전해드리는 시간 주말의 음악여행입니다. 자, 오스트리아 작곡가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곡 이어집니다. 소나타 18번 G장조 도이치 번호 894 작품 번호 78번입니다. 환상곡이라는 제목으로도 유명한데요. 1826년 작품이네요. 4개의 악장으로 된 피아노 독주곡인데 로베르트 슈만이 슈베르트의 모든 소나타 작품 중에서 여러 면에서 가장 완벽하다라고 평가를 했던 곡입니다. 자, 3악장 미뉴에토 트리오 듣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평화롭고 밝은 선율의 곡인데 조금은 어둡고 또 무거운 선율이 나타나기도 하는 악장입니다. 건반을 누르는 피아니스트의 감성을 생각해보는 곡입니다.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아르카디 볼로도스가 연주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상은 2000년에 나온 미국 영화 패밀리맨입니다. 영화의 감독은 브렛 레트너,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와 티아 레오니가 남녀 주인공 맡았고요. 사랑과 가족 없이 부와 명예를 쫓아 살던 한 남자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족 영화입니다. 영화 패밀리맨의 주인공은 니콜라스 케이지가 연기한 잭 캠벨입니다. 세계 금융계의 중심, 뉴욕 월스트리트의 최고 실력자로 투자 전문 기업가입니다. 뉴욕 부촌의 펜트하우스에서 꿈의 자동차 페라리를 타고 최고급 양복에 또 원하는 여성과 잠자리가 전혀 어렵지 않은 천하의 플레이보이입니다.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잭은 큰 이익이 걸린 투자 때문에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는 성공지향의 남자입니다. 거리가 텅 빈 성탄 전야의 늦은 시각, 잭은 우연히 가게에 들어갔다가 총을 꺼내든 한 남자를 마주합니다. 당첨된 복권을 내밀었는데 궁색한 행색의 흑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가게 주인에게 화가 나서 총을 꺼내든 남자입니다. 잭은 특유의 수완으로 이 남자를 달래서 밖으로 데려나가고요. 당첨금만큼의 현금을 쥐어주고 건네받은 복권이 그날 밤 잭을 전혀 낯선 세상으로 데려갑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에 잠을 깼습니다. 그런데 낯선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작은 아이 둘과 강아지가 있고 13년 전에 헤어진 애인 케이트가 옆에 있습니다. 깜짝 놀란 잭은 뉴욕의 펜트하우스,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늘 자신을 반겼던 도어맨도 이웃집의 여성도 자기를 몰라봅니다. 문 밖으로 쫓겨난 잭 앞에 아끼던 페라리 자동차를 탄 어젯밤의 복권 강도가 타고 있는데 그 남자는 지금 잭이 13년 전에 외면했던 애인과 함께하는 인생 경험을 하고 있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자신의 딸이라는 꼬마는 아주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자기를 외계인처럼 어르고 달래줍니다. 케이트는 자원봉사일에 열심인 변호사이고 자기는 자동차 타이어를 파는 세일즈맨인데 바쁜 케이트를 대신해 육아와 집안일에 지치는 그냥 평범한 서민 남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부정하면서 월스트리트를 기웃거려 보기도 합니다만 예전에는 몰랐던 케이트의 매력이 보이고 진심으로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 두 꼬마 아이와 지내면서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평범한 서민의 삶이 익숙해질 즈음 잭은 타이어 가게에서 월스트리트의 거물급 인사를 만납니다. 자신은 잘 알지만 자기를 잘 모르던 그 사람과 짧은 대화로 잭은 월스트리트로 스카우트됩니다. 다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잭, 케이트를 회사에서 받은 고급 펜트하우스로 데려가는데요. 하지만 케이트의 생각은 잭의 마음과 전혀 달랐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것일까요? 영화는 월스트리트의 기업가로 혼자 살고 있는 현실 속 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잭은 바로 케이트를 찾아갑니다. 언젠가 사무실로 연락이 왔지만 무시한 채 두었던 케이트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들고 찾아갔는데 그때 케이트는 파리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잭과 인연을 모아뒀던 물건 박스를 가져가라고 연락을 했답니다. 케이트가 파리로 떠나던 날, 잭은 13년 전 영국으로 인턴 일을 하러 가던 자신을 붙잡던 케이트의 마음처럼 공항으로 달려갑니다. 케이트는 자신을 붙잡는 잭에게 이제 나는 떠나야 하고 당신도 새로운 출발을 할 때라고 하는데요. 잭은 비행기는 내일도 있으니 오늘은, 부디 오늘은 딱 한 잔 자신과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눠달라며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잭과 케이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남자로 살아본, 부와 명예를 다 가졌던 잭은 파리로 떠나려던 변호사 케이트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영화 패밀리맨에 흘렀던 클래식 음악은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의 아리아, 여자의 마음은 갈 때, 라돈나 이모빌레입니다. 비싼 양복으로 가득한 옷장에서 옷을 골라 입으며,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다. 세상에 예쁜 여자들도 다 모두 나한테 빠진다. 라면서 으스대며 노래하는 장면의 생곡입니다. 스페인의 테너 알프레도 크라우스의 목소리고요. 미국인 지휘자 줄리어스 루델이 이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도시 가운데 오페라 도시, 문화 도시의 자부심을 자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에 이어서 인구가 240만 명 정도인 대구인데요.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36일간의 오페라 축제를 열고 있는데 올해로 벌써 20년째랍니다. 대구에는 오페라 무대를 위한 전용 극장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곳에서 오페라 축제를 열면서 10편 정도씩 오페라 작품을 선보여 왔고요. 한국 전역에서 이 오페라 공연을 보기 위해서 대구를 찾는답니다. 올해 대구 오페라 축제는 독일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살로메와 엘렉트라, 또 주세페 베르디의 리골레토, 맥베스, 오텔로 등 다섯 편의 오페라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대구 오페라 축제가 강조하는 것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첫 성공작으로 알려진 작품 그 엘렉트라 콤플렉스라는 말이 나오게 된 소포클레스의 작품에 기초한 오페라 엘렉트라가 한국 무대에 처음으로 올려진다는 겁니다. 이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오페라 발레극장 예술가들과 합작품인데 불가리아 성악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지휘자 에반 알렉시스 크라이스트가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하고 있는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오텔로의 아리아 아베 마리아입니다. 희곡 오텔로는 셰익스피어 작품입니다. 또 베르디의 걸작 오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옛 튀르키예 키프로스 섬을 배경으로 한 오텔로는 북아프리카와 아랍 사람을 말하는 무어인 오텔로가 주인공입니다. 용맹한 장군 오텔로에게는 아름다운 아내 데스데모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고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자기가 좋아했던 이 데스데모나와 결혼한 오텔로,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관으로 채용한 것에 화가 나서 이 오텔로 장군을 파멸시키려는 인물이 이야고입니다. 이야고는 오텔로가 아내 데스데모나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이 마던 주위 사람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고요. 점점 커지는 이야고의 거짓과 이간질에 오텔로는 결국 의처증이 생기고 아무것도 모르던 데스데모나는 남편 오텔로의 이상한 행동에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부인 데스데모나와 신임했던, 믿었던 부관이 간통한다는 이야고의 말에 이성을 잃었고요. 그래서 오텔로가 데스데모나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야고의 거짓이고 계략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미 데스데모나의 몸이 싸늘해진 뒤였습니다. 현명하고 용맹했던 장군 오텔로의 끝없는 몰락에는 당시 무어인에 대한 사회적 멸시, 차별로 인한 내적인 갈등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약점이었던 오텔로가 아내 데스데모나의 변심이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인데 이 간교한 이야고가 그 점을 이용했던 겁니다. 오페라 오텔로의 아리아 아베 마리아는 이 마지막 장면에 데스데모나가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슬픈 내용의 민요와 함께 부르는 기도의 노래입니다. 지난 8월 타계한 이탈리아의 소프라노, 또 오페라단 감독으로도 활동했던 레바타 스코토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음악 여행을 마무리하는 곡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라리넷 3중주 작품 번호 114번입니다. 이 곡은 1891년 브람스가 57살 때 나왔는데요. 한동안 작품 활동을 멈추고 있었던 브람스가 다시 곡을 쓴 곡이어서 그 배경이 된 사연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궁정 관현악단의 클라리넷 연주자 리하르트 뮬펠츠가 브람스를 움직이게 했답니다. 이 사람이 연주를 보고 있는데 마치 모차르트나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연주하는 같은 느낌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브람스가 리하르트 뮬펠츠가 연주할 수 있는 클라리넷 작품으로 첼로와 피아노가 어우러지는 3중주를 구상했고요. 이후에 작곡한 클라리넷 5중주도 리하르트 뮬펠츠의 연주를 너무나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람스의 클라리넷 3중주 A단조 작품 번호 114의 3악장 안단티노 그라지오소입니다. 클라리넷은 미국의 리차드 솔츠만이고요. 피아노에는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에마누엘 렉스, 첼로는 타이완계 미국인 첼리스트 요요마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